열왕기상 1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을 물에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이렇게 여러분 1월 1일 첫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2016년을 생각하면 좀 보내기 아쉬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셨는지 2016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만 해도 이전에 정말 여러 해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복음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심령들이 복음이 없는 일반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저 구원받지 않은 많은 심령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또 목사님이 재판 결과도 또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심령들을 더해 주셨던 것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목사님이 자주 해외에서 연락 오셔가지고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네, 내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있네라고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한 나라의 정상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제가 얼마 전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에 가셨는데 3일 방문하셨어요. 3일 방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도 만나게 하시고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마인드 강연도 하게 하시고 정말 에티오피아에 3일 가셔가지고 잠시도 이렇게 쉴 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 총리께서는 앞으로 우리 에티오피아에 지금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때인데 이때에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시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지원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정상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도우시고 또 목사님 앞길에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년에 케냐에 가실 때도 그곳에 이제 대통령 면담을 할 때 이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나 모든 게 일정이 나와 있다고 믿고 이제 갔는데 막상 케냐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돼 있는 게 없었고요. 단 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날 케냐 독립기념일인데 그 독립기념일 행사에 목사님과 일행이 이제 목사님이 정식으로 VIP 초청장을 받아서 그곳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거 외에는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확실한 게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확실한 정말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지 몰랐죠. 그 장소에 가서 이제 행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울산 링컨 학생들이 부채춤을 또 공연을 하고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기로 돼 있는데 10개 팀이 공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팀은 8번째였어요. 근데 6번째 팀이 공연을 하는데 대통령이 일어나셨어요. 대통령이 일어나시면 이제 행사는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제 내빈들 한 사람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바로 이제 출구로 나가면 끝나는데 이 대통령이 반대편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인사를 나누고 바로 반대편 쪽으로 걸어오셨는데 바로 목사님 일행이 앉아있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곧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김우경 목사님은 하여튼 일정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마음에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너무 어려워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 대통령께서 가까이 이렇게 오시는데 김우경 목사님이 마음에 이렇게 한이 맺히셨는지 그 긴 팔을 쭉 내밀면서 대통령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자마자 대통령 손을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겨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실까봐 또 한 팔로 잡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막 바짝 긴장이 놀랬어요. 근데 경호원 저 대통령께서 밝게 웃어주시면서 김우경 목사님 막 큰 소리 영어로 소리치는 걸 들으셨어요. 대통령 각하, 저는 IIF 설립자듯이 박우수 목사님 한국에서 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언제 대통령을 뵐 수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언제 가느냐 물은 거예요. 내일 오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우경 목사님 내일 오전에 뵐 수 없겠습니까? 아, 내일 오전에? 아, 그러면 9시까지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정을 잡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게 되는 거지 정말 극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야기가 되면서 아, 우리 공연하려고 공연팀이 왔다 그러니까 다시 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다시 자리로 오셔가지고 그래, 그럼 공연 보자. 그래가지고 부채춤 보고 합창단 노래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궁에서 또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 짧은 시간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또 옆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시죠?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옆에 박방원 목사가 통역을 하는데 그 뒤에 경호실장이 뒤에서 옷을 자꾸 당겼다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목사님은 방해 못하고 통역을 자꾸 당겼는데 그러기나 말기나 의식 안 하고 이제 통역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 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님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제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1차 수양회 강릉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강릉 수양회 마치고 우리 유만봉 목사님 아들이 어린 나이인데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장례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우리 한만녀 모친님이 주님 품에 가셨다 하더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장례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이 강남에서 지낼 때 참 바쁘게 지냈는데 대전에 오니까 강남보다 더 바쁜 것 같아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가서 한만년 모친님 장례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친님이 숨이 헉헉거리면서 몇 발자국 많이 못 걷고 걷다가 또 쉬었다가 또 숨 돌리고 한숨 돌리고 또 걷다가 쉬었다가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시고 그러면서 그 걸음을 몇 발자국 걷고 또 쉬어야 되는 그 호흡도 잘 못하시는 그 모친이 늘 기쁜 소식지 가지고 그 주변에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 한마님 모친님 열매가 여기 꽤 돼요. 그 중에 확실한 분 한 분 있어요. 그런 분 아시죠? 예. 그런 형제님이 계세요. 장신영 형제님이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온 가족이 나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친님은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복음밖에 없으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한만년 모친님이 잠시 생각하면서 얼마 전 목사님이 손을 손 모친 이야기하신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손을 쓴 모친인데 구원받기 전에 손을 쓴 모친은 장님이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참 보침 장사를 하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친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목사님이 자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안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이 모친이 구원받기 전에 모친의 삶은 말 그대로 한마는 인생살이었는데 두 번째 모친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친의 모습이 있어요. 세 번째 모친의 모습은 구원받고 보침 다 집어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온 모친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친이 복음 전하면서 사시는 삶이 가장 아름답지요.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모친 앞에 가면 힘을 못 써요. 맥을 못 써요. 제가 거창에 있을 때 이제 압곡동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예배당도 짓고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모친이 이제 저희들 거창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희들 교회 부엌방에 귀신 들린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모친이 오시면 꼭 그 부엌방에 들어가서 이 아가씨 앉혀놓고 계속 교제해요. 모친이 교제할 때는 잠잠해요. 한 번은 대전에서 선교학생이 왔는데 선교학생이 청년의 모임을 인도한다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인 아가씨가 그 모임에 앉아가지고 계속 모임을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하여튼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웃으면서만 이렇게 방해를 하고 데리고 내려와라. 부엌방에 데리고 내려갔는데 너 왜 자꾸 모임을 방해하고 자꾸 그거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 남자들은 이상해 죽겠어. 왜 나만 보면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너 이 녀석. 근데 이 모친이 다 기도하면 정말 잠잠해져요. 제가 그 말씀 생각을 해봤어요. 모친님이 한평생 보찜을 머리에 이고 한평생 보찜 장사를 하면서 고통이 끊일 날이 없었을 것이고 걱정과 근심이 끝이 날 일이 없었을 텐데 구원받고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학곡동에 계시다가 장팔리로 내려오시게 되면서 모친에게 성경 공부하십시오. 아, 저 못해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한국말도 서툰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라 그러면 하셔야지.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종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친이 그때부터 장팔리에 성경 공부를 하죠. 어느 날 어느께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 가서 보니까 커다란 계지에다가 찬송가 쫙 적어가지고 찬송가를 가르치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음정 박자 다 틀리고 가사는 맞는데 전부 다 이제 곡이 틀리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와가지고 바깥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친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동네에. 그리고 박희진 목사님도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돼 있잖아요. 만약 성경 공부하세요. 그 음성 안 듣고 보침 장사하고 살았다면 난 뭐 구원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굳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살아야 돼? 난 못해. 부담스러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 생각 따라 살았다면 구원 받았어도 보침 장사나 하다가 인생 마감했겠더라고요. 그런데 모친이 마음에서 이제 자기 생각 버리고 모친 성경 공부하세요. 그 음성 듣고 발을 내딛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결과가 보침 장사도 끝나게 하시고 걱정 근심도 끝나게 하시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손을 쓴 모친이 있고 구원받은 손을 쓴 모친이 있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평생 복음 전하면서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생애를 살고 싶으시냐는 거죠. 우리 손을 쓴 모친처럼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셔요.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걱정 의심 다 덜어주셔요. 주님이 대신해 주신다니까요. 그분 한번 믿어봐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그 주님 못 믿어서 그렇죠. 오늘 제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12절을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제가요 강남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루 종일 앉아 교제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 만나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자매님, 예수님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이야기만 딱 해주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형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거든요. 자매님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어, 그렇네. 예수님이면 돼요. 자, 사르와 과부가 가루 조금 한 움큼을 쥐고 이거 먹고 죽을 생각하는데 사르와 과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사르밧 과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왔어요. 자, 나에게 물 좀 다오. 예. 걸어가는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들은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래하면 네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차고 넘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사르밧 과부가 안다면 가루 한 움큼 쥐고 살려고 하지 않겠죠? 맞죠? 자, 사르밧 과부가 이 놀라운 세계를 안다면 가루 한 움큼 내려놓고 그가 그 세계를 안다면 그래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가루 한 움큼 쥐고 죽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 근데 왜 가루 한 움큼 쥐고 죽을 생각을 해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수성에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주 제 마음 속에 마음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고요? 이 예배당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암담한 순간순간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으로 다 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예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과정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이 잠기면 제 마음속에 한없는 마음의 눈물이 나요.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사는 참 복된 세계를 아시고 야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들을 귀가 없었구나, 그래서 늘 내 생각 속에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면 될 것처럼 내 안에 고립되고 갇혀서 살았구나. 예수님이면 되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주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했구나. 마음에서 목사님 정말 저들 사역자들이 미련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사는 세계가 있었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종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를 아는 이런 믿음의 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세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나.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이제는 놀라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으로 사는 이런 복된 세계가 있구나. 야, 이렇게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는 복된 세계가 있구나. 근데 왜 내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그거 쥐고 먹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모르니까. 알아도 믿지 않으면 가루 한 움큼 쥐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2016년을 저도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2017년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사랑하는 종이 있고 오늘 주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잡고 주님은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한번 맡겨봐요.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을 이야기해 주시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 어제 이 말씀 듣는데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제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학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제가 대구 공군부대 근무했어요. 제가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멋진 공구 제복 입고 나오니까 다들 나를 파이로트로 알대요. 근데 저는 35개월 군생활을 하면서 제 보직이 뭐냐고요? 식당에서 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군에 있으면서 2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5월 10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대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한 달 제대를 한 달 앞두고 휴가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선교학교 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느냐 하고 묻더라고요. 아이고,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 기도해 보세. 그런데 이제 12월 말에 제대를 했어요. 1989년이죠. 그래, 90년 1월 달인데 수양회에 식당 봉사를 갔어요. 식당 봉사를 갔는데, 봉사하면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3장을 읽게 됐어요. 4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한테 물었어요. 형제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내 마음에 받으면 되느냐고. 그때는 뭐 군에서 이제 생활하고 교회 생활 별로 많이 못했으니까 그러면 된다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러나 성경학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제대도 안 했는데 정용만 목사님이 북대구 교회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교회 수양회 하면은 하여튼 만년 치사 반장이거든요. 정용만 목사님이. 제가 제대도 안 했는데 저를 이제 성교학교 가는 걸 알고는 저를 보고는 언제 제대하냐, 빨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자기 치사 반장 면한다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47절입니다. 1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야, 이건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너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의 빛을 삼아 나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옮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서 간증하는 간증이 뭐냐면요,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나의 나된 게 주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그대로 꺾으셨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대적자가 돼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하면서 나는 대적자입니다. 나는 회방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포행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바울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봐라,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눈물이 여에 젖도록 밤이 맞도록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간절히 회개를 기도를 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성경 두푼어치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몰라도요, 그 얘기 딱 하면 잠깐만요, 그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찾아달라 그래요. 찾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이 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의 시작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윗이 밤이 맞도록 침상이 눈물이 여에 젖고 침상이 뜨도록 강구했던 그 이야기는 시편 6편에 나와요. 왜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앞뒤 성경 정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경 뭐 딱딱 어떤 구절만 찾아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짝이 있고요. 정확하게 앞뒤 정황을 읽어보면 흐름이 나와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좋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로막 과부는 가로 한 옥 굶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놓으면 가루통에 가루가 차고 넘칠 거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가루 한 움큼으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날 겁니다. 그러나 사로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루 한 움큼을 내어줬습니다. 가루 한 움큼을 내어주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루가 차고 넘치니까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고 친척이 먹고 이웃이 먹고 주변에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릴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의 빛을 삼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관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 어제 소식이 들려오네요. 저들 선교회를 악의적으로 CBS 방송국에서 지금까지 보도했어요. 재판에 대해서도 그랬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갔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판사님이에요. 이 기사 누가 썼느냐?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다. 그래서 벌금 몇십만 원 해서 정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큰 손해를 겪게 될 거다. 근데 저희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약합니다. 한 2, 300 벌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재판을 통해서 하시라. 그분들이 제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재판에 저들이 이겼어요. 또 이분들이 승복을 안 하고 이제 다시 항소를 했는데 최종 기쁜석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물게 돼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하나 주님으로 부딪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로 세상에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종을 또 우리 선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 기독교를 하나님 우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치 않아요. 믿습니까? 근데 이분이 전 세계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잠비아 가셨을 때 기독교 방송국에서요 30분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보내주겠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2시간 동안 춤만 추고 시간을 보내죠. 중국에 가면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냥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끝내요. 어딜 가든 우리와 같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가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500배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500배 더 크게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품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는 500배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형편이 어떠든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편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형편해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2017년은 이렇게 약속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제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빛이 맞습니까? 예. 우리 단기 선교를 간 학생이 사고를 너무너무 많이 쳐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저는 별이 아니고요 개똥별인가 봐요. 선교사님이 개똥별도 별이야 그랬다. 여러분은 이제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면, 하나님 일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죠. 온전케 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을 갖춰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온전케 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온전함을 입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 일 안 해요. 예?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심홍석 전사님이 옆에 있는 사역자가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전사님 이런 부분은 좀 전사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홍석 전사님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고 할 말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온전해야 안 해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행위를 보면 그 말 못해요. 제가 우리 유만부 목사님 부부가 아직 어린 아이가 주님 품에 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20살인데 박병남 목사님 아들이 22살인데 작년에 6월달쯤에 새벽에 강남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조카가 교통사고 났대요. 병원에 있대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갔어요. 갔는데 조카가 다름 아닌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박병남 선교사님 아들인 거예요. 군대 가려고 한국에 할머니 집에 있다가 밤에 알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내리막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미 뇌사 상태가 돼 있었어. 심장만 뛰고 있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님은 며칠 전에 공안에 잡혀서 강제 출국 명령이 떨어진 상황. 아들이 성경 구절을 보내왔대요. 아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아빠, 재앙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선교사님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소망을 얻었다. 며칠 안 돼가지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목사님 전화해서 공안에 이야기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게. 내일 발인인데 오늘 밤 11시에 도착을 했어. 선교사님이 차에서 내렸는데 뭐라고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전화 걸려와서 통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다 모르겠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네.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가는 그 길을 마치기까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선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동안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 있는데 자식을 잃는 고통, 아내를 잃는 고통,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코트디바르 이 정도 선교사님은 그 내전이 있는데도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자식을 잃게 됐는데 지금 성도가 7,000명이 넘는다. 이런 어려움을 지나왔던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유목사님께 그랬어요. 신혁이가 이렇게 주님 품에 갔지만 신혁이를 통해서 피우실 복음의 꽃, 신혁이를 통해서 맺을 복음의 열매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가실 거라고. 그래서 딱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지 않고 이런 일 당했다면,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워.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 품에 안긴 신혁이 생각하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다. 거룩합니다. 전 온전합니다. 이거 아무나 말 못해요. 맞아요? 아무나 말 못해요.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이 만나진 사람, 말씀을 믿는 자 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 아이, 구원받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늘 이 모양 이꼴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내가 의롭다는 사실,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실, 맞죠? 그죠?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고 이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작년 한 해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 그 약속으로 한 해를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꿈같은 한 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꿈같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로 과부처럼 가로하는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 자신이 다 드려져서 복음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